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섬에서 다음 여행지로 나아갔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나아가는 그 장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까지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100마일에 걸쳐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그 쾌속정, 뭐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아마 기계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돛단배에 의존해서 타는 배를 타고 100마일을 여행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과 여러 날이 걸렸고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마일에 걸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쉴 사이도 없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회당 예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교훈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의 회당 예배의 형태는 이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율법 중에 적절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걸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뭐 이렇게 쭉 가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 선지서들 중에 한 부분을 또 발췌해 가지고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회당장의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 사항은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곳에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분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바울은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이 읽는 성경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당장이 그 콩그리게이션, 그 일원들에게,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유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형식이 스데반의 형식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스데반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과 함께 그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랄하게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마침내 죽여야 한다고, 사형이 가하다고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증인들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두고 내가 감독하에 저를 죽였으니 너희들은 죄가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이 스데반과 강렬하게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서로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마지막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간략하게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애굽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 백성들이었는지 이 스데반은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너희들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스데반의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이 아마 바울은 스데반의 그 설기를 들으면서 그의 뇌리 속에 깊이 인식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그 천사처럼 빛난 성령이 충만한 얼굴을 보면서 이 사울은 그때 뭔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 스데반의 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전적으로 스데반의 그 설교의 스타일을 모방해가지고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바울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발붙일 땅만큼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 70명이 내려갔는데 60만 대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반역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하신다면 우리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으시면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도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업으로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사사를 보내주셨다. 그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습니다. 사사들의 통치가 싫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이방 나라의 그 왕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먹이시고 축복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의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내가 저들에게 왕을 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왕으로 뽑힌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0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셔서 사울이 통치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교만해졌고 왕의 권력을 안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 2대 왕으로 왕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22,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번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그 다음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합당합니까? 이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앞으로 장래에 일어나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실행하리라. 너의 자손이 대대손손 왕을 이어받을 것이며 너의 왕권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자손 가운데 오늘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의 신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성자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올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이 성자이셨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속의 성취로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4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지금 너희를 위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그를 맞이하라.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이전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면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하고 회개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임하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그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6-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의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자, 여기에서 이 그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광야에서 70년,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통치하였는데 그때마다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다 불순종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날마다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의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거룩하게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날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들을 맞이하라 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지금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날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상황을 성경에서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되 부정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거룩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그들 앞에 있는데 그 성경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 예수를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간곡히 애원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악한 자들로서 그들이 성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경에 예언한 것을 다 성취시키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유대인들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우리의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느니라. 이것은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허물을 덮고 서로 평화하며 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반대로 그것을 거듭 말해가지고 친한 벗을 이간질하고 상처 주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에 와 닿지 못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는 그와 같은 범을 그 죄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구나 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도 몰래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죽여달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마침내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까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성경대로 죽이셨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그 썩은 자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육신이 썩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전능한 왕으로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간략하게 설교하면서 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을 힘입어서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또 39절도 중요합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모 기업의 그 회장께서 갑자기 그냥 그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을 앞두고 너무 심적으로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면서 그만 자기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비 자금으로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리스트를 확 신문에 발표해가지고 그 노비 리스트에 들어갔던 그 청와대의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마해야 할지. 이처럼 자기들의 그 비리에 대해서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릅니다.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 속마음, 그 어두운 것을 그대로 싹 밝혀버리신다면, 만약에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있는 그 행위의 체계에서 싹 드러난다면 우리들은 너무 더럽고 너무 죄악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변론, 자기 방어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해지 안 해도 될 말을,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나의 혈과 육이 죽어지고 나의 그 욕심을, 내 생각을, 내 이기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죽어져야만,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수정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행동으로서 거룩해질 수 없고 도덕을 지킴으로써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자기 혼자만의 죄악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열등감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용서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이 모든 일에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온 인류는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로부터 해방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이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감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그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축복하고 은혜를 줍니다.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좀 주게 하고 내가 좋은 것도 좀 선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들 다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셔서 모든 죄악과 양심의 죄를 다 떨쳐버리고 죄에서 진정 자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물질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물질로 세상의 친구를 사귀는데,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